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맛단을 낳고 맛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영육간의 강건하심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보통은 연초가 되면 우리가 성경을 통독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이 구약 통독으로 시작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창세기 출애굽기를 넘어가다가 레위기를 맞이해서 포기할 자신의 모습을 미리 예측하고 마태복음부터 시작해서 신약 통독으로 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딱 열고 1장을 읽기 시작하는 순간, 이거 뭐지? 라는 생각과 함께 나의 선택이 잘못된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유는 마태복음 1장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또는 족보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수없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수많은 이름들 속에는 단순히 족보만을 나열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비롯한 많은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족보를 살펴보면 아브라함으로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 17절 말씀해 보면 2절부터 6절 상반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 또 6절 하반절부터 11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또 14대 그리고 12절부터 16절까지에서 기록하고 있는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까지 14대씩 셋으로 총 42대에 걸친 족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저는 5대째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고 또 저희 아이들은 6대째로 자라고 있습니다. 이것도 참 짧지 않게 대를 이어왔다고 생각을 했고 또큰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보면서 이건 정말 얼마나 큰 축복인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우리 가정도 이렇게 믿음의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끊기지 않고 이어가야 하겠구나라는 거룩한 부담에 대해 새삼스럽지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마태는 이 자신의 복음서를 시작하면서 가장 먼저 이렇게 긴 족보에 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는 것일까? 또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며 또 다음 세대를 위해 어떠한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하는가?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이 긴 족보로 시작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먼저 마태복음은 1차적으로 그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가 큰별 의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이 족보는 메시아의 관련 속에서 너무나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족보는 유대인에게 그 정말로 중요한 계보의 순수성을 보여주는 데 큰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만일 메시아가 온다면 예수가 구약이 메시아의 열혈통적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했고 또 동시에 유다 지파 다윗의 자손이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오신다는 것의 정당성과 또 진실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가 아브라함까지 거슬러 올라간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짧은 한 구절은 어쩌면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읽고 넘길 수 있는 짧은 구절이지만 이것은 사실은 구약 역사의 요약본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옛 언약 중심 내용의 요약이고 그 성취에 대한 강력한 선포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신약 성경의 첫 번째 책인 마태복음에서 구약과 직접적으로 이어지는 이 첫 구절의 말씀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로 시작하고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구약 성경이 예수를 중심으로 통일성과 연결성을 지니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또 우리가 믿고 있듯이 구약과 신약은 예수님에 관해 기록하고 있는데 구약은 메시아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기록하면서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소망과 또 믿음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신약은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에 대한 성취를 기록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또 축복의 말씀에 대해 말씀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게 이 긴 족보 안에는 인류를 구원하시려는 그 하나님의 오랜 약속과 또 그분의 경륜과 자비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여기에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마태는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혈통적 기원을 밝히기 위한 목적만으로만 이 긴 족보를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태는 이 족보를 기록함으로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이 있었습니다. 즉 마태의 신학적 목적이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예수 그리스도 탄생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섭리하신 그 하나님의 주권 사상을 가르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부르시고 복주시고 또 이끄셔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셨어요. 하지만 저들의 삶은 평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기까지는 긴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믿음을 연단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삭의 의지와 상관없이 야곱이 계보를 이은 것 흠 많은 야곱의 험난한 인생 가운데서도 신실하게 언약을 이어가신 것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이 저들을 주권적으로 선택하셔서 저들을 통해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손길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절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후의 계보가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유다를 통해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고 쭉 나오죠. 야곱의 첫째 아들은 르우벤이었고 또 장자의 권리는 요셉에게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선택하셔서 그 후손을 통해 다윗 왕조를 세우시고 메시아의 계보를 이어가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며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과 또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이루어짐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반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고 하면 당연히 거룩하고 또 위대한 그 믿음의 사람들만 기록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하지만 이 족보를 살펴보면요. 너무나도 수치스러운 일들을 한 사람들과 또 그 사건들이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유다가 며느리 다말을 통해 아들을 낳은 것, 또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은 사건, 그리고 이방 여인인 기생 라합, 또 계보에 들어올 수 있는 민족, 들어올 수 없는 그 민족인 모압 족속의 여인인 룻 또한 이 계보에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또한 다윗의 후손에게 왕위가 영원히 이어지게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음에도 이 다윗 왕조가 몰락되고 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역사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깨어져 버렸구나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 맥락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 성취와 구원 계획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권이 또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영원히 지속되게 하심으로 그 약속을 성취하신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담겨져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을 헤쳐나가야 하는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상처받은 사람들을 통해서도, 의인이나 죄인이나 예수님 안에서는 새롭게 평가받을 수 있게 되며, 죄로 인해 하나님을 멀리 떠난 잃어버린 자들을 찾아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와 은혜가 담겨져 있는 것이에요. 즉 어떠한 죄를 지었든지, 어떤 실패와 또 좌절을 경험했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들은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이 공통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저들로 하여금 모든 족속들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즉 구원의 은혜가 어느 한 의인이나 국가나 민족에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민족에게 퍼져갈 것이라는 중요한 구속사적 내용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이고 복음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인간의 어떠한 조건이나 행위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진정한 축복인 것이에요.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을 성취하시고 이 셋으로 나뉜 각 14대의 마지막 인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이스라엘 역사의 종지부를 찍고 새로운 복음의 역사를 열어가게 될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본문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루셨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을 이루시고 지금도 완성해 가시는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복음서를 읽으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구원은 언제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통해 성취하셨고 이루고 계시고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약속의 성취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분이세요. 그리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와 능력의 근원이 되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과 모습으로 또 이 세상에 오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놀랍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우리를 향한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며 사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불안한 오늘과 불확실한 내일 앞에서도 위축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길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약속이 더딘 것 같이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럴 때도 있을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비록 더딘 것 같으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하나님의 약속은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는 것임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문의 시작처럼 이 새로운 역사에 충만한 시작을 알리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할 때 우리의 모든 날의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인생의 참 의미와 목적을 찾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메시아로 오셨고 또 장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실 주님을 고대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을 다시 한번 새롭게 하심으로 기쁨과 확신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 또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며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믿음의 고백의 유산을 잘 이어가시고 또 늘 신실하게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잘 훈련하고 또 양육함으로 복음 확장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가정 이루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참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신 그 손길을 우리가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한 해를 지나오면서 때로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이 또 응답이 또 더딘 것 같이 느껴지고 참 불확실하고 불안과 두려움에 살아갔던 그러한 모든 상황들이 있었다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 믿음 허락해 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 혹시 우리 주위에 우리 지체 가운데 참 이러한 불안과 또 두려움 속에서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힘들게 하루하루를 이겨나가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오늘 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저들에게 느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역사를 이루어 가신 성취하신 이미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우리의 삶을 위해서 또 우리의 주위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함께 중보하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한 그 사랑과 또 믿음과 또 그 확신을 다시 한번 점검할 수 있는 귀한 은혜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신실하게 역사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봅니다. 이미 모든 것들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모든 것들이 불완전하고 흔들리는 그러한 세상에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흔들림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신실하게 이끌어 가시는 그 주님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오니 이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불안과 두려움을 극복하고 참 인생의 의미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죄를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어떠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 하나님 붙잡고 우리가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또 올 한 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저희가 하지만 하나님 그 안에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붙잡고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죄를 되게 하시고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한 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며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며 또 여호와께 돌아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복된 한 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 눈동자같이 지켜보호하여 주셔서 늘 감사와 기쁨과 사랑이 넘치 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나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